세상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빽빽한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서가 아닙니다. 하늘의 태양이 그 얼굴을 숨겨서도 아닙니다. 바로 깨끗하지 못한 일들, 더러운 인간의 죄악상들이 온통 하늘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 속에 사는 인생들이 하는 일들은 물론 참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는 일이지만 어둠에 속한 것들 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본래 이 세상은 이렇게 흉악하고 더러운 어둠이 잔뜩 깔려있는 세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탄성을 자아낸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바로 그 아담과 하와 두 부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매우 흡족해 하시고 즐거워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도무지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불러들인 참상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빛이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그 모든 것을 잠식했습니다. 그 밑에서 사는 인간은 온갖 신음소리, 탄식소리, 울음소리 등 비참한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는 게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부정부패, 불의, 탐욕, 음란, 전쟁, 살인, 갈취, 사기, 절도, 폭력, 복수, 거짓 등 정말 나열하기도 힘든 죄악들로 한시도 잠잠한 날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삼키고자 하는 욕망의 활약상이 도를 넘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마다 아우성 소리요 난리법석입니다. 정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겠는가라고 절규로 범벅된 세상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보지도 못했던 큰 빛이 이 땅에 비추어진 것입니다. 이 빛이 어디서 온 것일까? 이 빛이 비추이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그런 내용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2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본 큰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 큰 빛을 우리 모두가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한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빛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빛은 참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어둠에 눌려있는 자들, 빛을 볼 수 없는 인생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셨는데 이 빛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참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래 흑암으로 빽빽하게 둘러싼 곳은 빛이 없습니다. 그 안에 사는 자들은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갑자기 큰 빛이 나타났어요. 반딧불이나 성냥불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촛불도 아니었고 전기불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태양처럼 큰 빛이 나타난 것이에요. 아침에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정말 그 한 번도 저도 경험을 못해본 강렬한 태양이 제 차를 비추는 앞을 볼 수가 없는 신호등이 파란불인데도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보이지 않을 강렬한 빛이 막 비치는 장면을 사실은 보았어요. 이 빛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사실 이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사실 전에는 조금도 작은 불빛조차도 볼 수 없었는데 갑자기 큰 빛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엄청 당혹스러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눈도 뜨지 못했을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태양빛을 봐도 눈 뜨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일까요? 2절 말씀의 이 내용은 우리 번역상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문장에는 두 가지 문장이에요. 하나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문장이고 또 하나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나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 다 다른 유형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에 속한 일들을 행하며 사망의 저주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취급받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흑암의 땅에 거하는 자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로 취급된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9장 1절 말씀이 그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언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 흑암에 거하던 사람들이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북쪽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말씀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1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바로 그 멸망당한 고통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큰 빛이 무엇인가? 오늘 특송하신 분이 찬양을 했던 것처럼 정말 참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바로 장차 올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통과 슬픔의 나날들을 보내며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는 북 이스라엘에게 먼저 메시아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님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는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흑암의 고통에 머물러 있던 자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대부분을 어디에서 보내신다고 보아집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바로 북쪽 지역에서 대부분 보내셨어요. 특별히 갈릴리 해변 주변에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첫 번째 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죠. 결코 빛을 볼 수도 없는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 전혀 예기치 못한 큰 빛이 그들에게 먼저 비추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개나 돼지만 또 못한 존재들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땅에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참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둠은 빛을 창출할 수 없잖아요. 오직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창조 사건 자체가 증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광경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온통 어둠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빛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우리가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나 빛에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 정말 상상이 되겠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황은 스스로 그 흑암을 제거할 능력도 지혜도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은 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곳을 나갈 수도 없었고 나갈 꿈도 꿀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요, 더군다나 국경을 넘나드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저 세계에서 이 세계로 건너올 수도 없고 이 세계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갈 수도 없는 것이, 서로 그런 길이 있어도 인간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어둠에 속한 것들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망의 그림자뿐인 것이죠. 빛은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불행만 늘려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에서 고통을 겪다가 고통스러운 곳으로 영원히 떨어지고 마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 거예요. 바로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참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비추었다.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닌 큰 빛을 비추었다. 이것은 흑암의 땅에 거하는 인생들,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사는 인생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와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다. 반역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원수 관계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그야말로 역겨운 곳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추악한 세상에 보내야만이 해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통과하게 만든 인간들, 뭐가 예쁘겠습니까? 뭐가 좋다고 그런 인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리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수는 죽이고 싶잖아요. 적폐청산이라고 몰아서 사지로 내몰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들의 불행에 대해서 그 어떤 연민도 가지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습니다. 죽어서 나와도 애도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과 차원이 틀린 분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인생들, 하나님과 원수였던 인생들의 구원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살릴 방도가 없으실까 궁리하셨을 끝에 나타난 결과가 바로 흑암의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그런 그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위로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빛의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던 인생들이었는데 바로 큰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북한에서 대한민국은 거지 천국이고 미래 앞잡이 노름에서 신음하고 늘 배고픔과 추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세뇌되고 실제로 그런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북하고 결심했다고, 그래서 내려온 것이라고. 만약에 이런 빛이 비춰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망 속에서 자기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을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흑암의 정체가 어떠한 것인지 빛의 나라가 있음을 알리고 참 자유를 얻는 길을 제시하는 일은 빛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마귀에게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이 하나씩 빼내가게 되니 어떻게 하면 이들을 흑암에 가둬둘까 궁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 잘 듣는 애완견들을 심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대북 전단지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케 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대마 전단지 살포 금지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이는 모든 수단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내통하다 걸리면 벌금은 물리고 심하면 감옥까지 집어넣는 법을 제정합니다. 사실을 알 권리를 차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을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 권력의 횡포가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를 휘두르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왜 마귀는 이런 짓을 하는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의 나라를 전복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찍소리 못하고 사라지게 많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을 동원하여 합법적으로 참 빛을 비추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상치하게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합법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어떻게 하든지 참 빛이 비추이지도록 막는 거예요. 통제하는 것이. 저는 이 세상에 이런 신이 하는 악한 마귀가 저지른 일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북한만이 그렇습니까? 중국이 그러하고 모슬렘 지역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온갖 합법적인 법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억제시킵니다. 그러나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삼킬 수 없습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빛은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는 불입니다. 어둠에 행하던 백성들이 본 빛은 그냥 단순한 빛이 아니라 큰 빛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재주로 가릴 수 있는 빛이 아닌 것이, 마귀의 애완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탄압한다고 해서,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차단되거나 가둬둘 수 있는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 멀리 동방박사가 이 별빛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이 빛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흑암의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예외가 없이 이 어둠에서 해방되어 빛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어둠에 속하여 어둠의 일들만 생각하고 어둠의 일들만 행했습니다.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었는지 전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게 되니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따라가면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절이죠. 당장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이 이제는 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와서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가 뭡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흑암에 땅에 가하던 우리를 빛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이 빛을 온통 비추이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멸시당하거나 배척당하던 자들의 희망이신 메시아, 바로 문자적으로 북이스라엘이 그런 땅이었지 않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정말 멸망당해서 이 아수르 제국으로 멸망당해서 그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개만도 못한 자들로 취급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빛이신 구주 예수께서 그렇게 고통받고 천대받고 멸시받은 사마리아 땅에 가셨어요. 북쪽 갈릴리 해변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무엇보다도 왕궁에 거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해서 궁중부터 들렸죠. 그러나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고관 대작들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하고 세도 부리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이 메시아는 천대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지혜 없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들, 죄인들, 갇힌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바로 이 일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60장을 한번 볼까요?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며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구주 예수님은 없고 성모 마리아나 산타클로스나 크리스마스 추리나 장식이 전부인 요즘 풍경에 어쩌면 주님께서 역겨워하셔서 코로나를 아직도 거둬가지지 않고 제대로 우리는 그런 일도 못하도록 만들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찬란히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등따스고 배부른 자들에게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다 어렵지만 더 힘든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는 주변에 아는 자영업자들, 부모의 손길을 누릴 수 없는 자들, 탈북하여 남한에 와서 정착하며 힘겨워하는 동포들을 모두에게 주님의 이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고 단순히 참으로 경제적인 압박에서 해방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인지, 슬픔에서 위로를 받고 갇힘에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불의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새 역사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절름발이들, 안전뱅이들, 눈먼 소경들, 중풍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일한 성령을 받아서 구원의 복락을 누리게 됨을 사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드도 18세기에 아무도 가지 않는 인디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우리 민족에게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받은 존 로스와 맥켄타이어 목사는 만주 땅에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선말로 된 한국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가 직접 조선 땅에 1876년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오셨다가 대동강변에서 최초로 순교를 당한 일도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4년 드디어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두두 선교사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님이 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무지의 땅, 가난한 땅, 착박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무지의 땅과 어둠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에 그들이 왜 왔습니까? 바로 그들이 큰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빛을 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어둠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 돈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자들, 권력은 있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들, 건강은 뽐내지만 영혼이 죽은 자들, 세상에서 화려한 집에 살지만 치욕의 앞마당에 떨어질 자들, 날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진귀한 음식을 먹지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조차도 가질 수 없는 치욕의 뜨거운 불길에 떨어질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산권에서 혹은 모슬렘권에서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라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이 찬란한 빛이 온 땅에 두루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일들을 경험토록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먼저 빛을 본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신 교역자들, 또 정말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빠르게 이끌려 애쓰신 장로님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힘쓰는 의료진들, 담당 공무원들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의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보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때, 자,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정성을 한 줄에다 써서 수고하신다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격려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것이, 그것이 이 어려운 때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특별히 교역자들은 성도들에게서 위로와 기쁨을 얻는 일,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 위로받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성도들로부터 즐거움과 기쁨을 얻거나 누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교역자들은 더 힘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작은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들이 주의 종들을 더욱 힘있게 하며 더 주의 일에 힘쓰게 하는 것이죠. 고난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성제 자매들이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의 편지 한 장으로 말 한마디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더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만일 우리가 이 빛의 비추임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놀라운 일들을 잠잠히 침묵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일인 것이,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입 다물고 있는 우리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봐져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우리가 신음하며 죽어나갈 때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감옥에서 죽을 고생하고 있을 때 너희는 희익낙낙하며 개걸스러움으로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압제자의 막대기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피눈물을 쏟을 때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느냐? 그렇게 따져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어둠 속에 있는 일들만 하는 자들은 죽어도 좋아, 이것이 너희의 운명이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치부하고 말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늘에 호소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에 사는 자들이 큰 빛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찬란히 비추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받아 우리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여서 죄인의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구원받아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오는 역사들을 이루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맹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을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주어진 무거운 몸에 압제자의 그 가혹한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시고 어둠의 땅에 거하던 자들, 사망에 그려진 땅에 거하던 그런 자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열매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저는 맺으려고 합니다. 빛은 참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을 반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주므로 그들의 어깨에 맨 무거운 멍에가 풀어지게 하고 그들의 채찍들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다 산산조각나게 만들어서 해방시키는 일들을 감당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빛은
멸시당하는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괴로움에 처해 있는 자들, 어둠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유일한 빛이심을 믿으시기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위력이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만드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빽빽한 구름조차도 맥없이 주랭랑치고 말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이 세상에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을 세상에 누가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빛을 받은 저희 여러분들, 전에는 몰랐던 것 보고 있는 우리들, 전에는 듣지 못했던 걸 듣고 있는 우리들,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 깨달아서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빛이, 이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번 크리스마스야말로 단순히 우리들끼리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잔잔히 전해주는, 그것이 문자 메시지로 보내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든 작은 선물 따위를 보내든 어떤 방법으로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라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우리의 방패라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우리의 평안이라고, 우리의 만족이라고 마음껏 자랑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